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북조선 신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족상담사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가을이라 느껴지는 10월 첫 주에 목소리로 여러분을 뵙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은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힌담을 허시고 화목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라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다양한 관계라는 연결망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관계망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망의 건강은요, 얼마나 끊김이나 막힘이 없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헐거워지고 끊어지고 막힌 관계망을 다시 연결하고 건강하게 회복하라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관계망이 건강해지길 원하고 계십니다. 북조선 신자 여러분들의 관계망이 회복되어 소망 중에 즐거워하시며 환란이 와도 참고 기도하시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이 시간에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기를 힘쓸 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시며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두 자매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수인 자매님, 소리 자매님, 어서 오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벌써 10월 첫 주입니다. 수인 자매님,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우리 북조선의 10월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는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을이라는 계절을 좋아해서
네.
놀이동산이나 유원지로 놀러 다니거나
네.
친구들과 시원하게 강바람을 맞으며 뻣뻣하고 벌링 치러 가서 신나게 놀던 생각이 나거든요.
아... 노셨군요.
네.
네. 네. 예. 지금, 잘 노신 이야기들을 열거해 주셨는데요. 예. 옆에 계신 우리 소리 자매님의 표정 속에서는, 아, 나도 놀고 싶다. 뭐 이런 표정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소리 자매님은 어떻게 가을에 지내셨나요?
네. 저도 가을을 좋아해서.
네.
가을 하면 좀 설레기도 하고, 또 겨울에 재미나게 놀 수 있는 썰매라던가 이런 다양한 그런 도구들이 있어서 그런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생각하면서도 그런 즐거운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각자 나름대로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상의 삶에서 즐거움을 찾고 감사거리를 찾는 모습이 예,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여름은 유난히 덥고 뜨거운 날이 많아서인지 요즘처럼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가을바람이 참으로 시원하고 좋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산천 초목이 알록달록한 옷을 갈아입는 이 가을의 화려함을 좋아합니다. 우린 살면서 모든 것을 얻을 수는 없지만 어떤 행복을 얻을지는 내가 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시겠어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에 집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며 집중해 보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부관계 행복 찾기입니다. 건강한 관계망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 시간이 되길 기대해 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관계망을 회복하려면 어떤 네. 과정이 필요할까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부정적인 표현 방식, 이 방식이 불행한 부부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나누었는데요. 기억하시는지요?
네. 부정적인 표현 방식에는 비난하기, 방어하기, 경멸하기, 그리고 담쌓기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들은 상대방이 공격적이라고 느끼게 하기에 관계의 악순환을 만들고 결국에는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소리자매님이 기억 잘하고 계셨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이런 부정적인 표현 방식을 어떻게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일명 관계의 해독제입니다. 우리 수인 자매님 먼저 읽어주세요.
망가진 관계를 회복하는 관계 해독제 첫 번째 방법은 비난 대신 요청하는 것이다. 비난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적절한 불평과 요청인데 상대방을 비난하는 대신에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요청하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비난과 불평은 어떻게 다를까요, 소리자매님?
네, 불평은 퇴근한 나그네가 집에 와서 집이 너무 어질러져 있네, 아니면 집에 도대체 뭐 하는 여자야? 자꾸만 싸돌아 다니니까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잖아.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잘 표현해 주셨어요. 그리고 비난의 말로 들리지 않으려면 말하는 주어를 당신에서 나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아, 예를 들어 퇴근이 늘 늦어지는 나그네에게 당신 요즘 아이들이나 나한테 관심 있어? 신경을 전혀 안 쓰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비난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어를 나로 바꾸고 요청으로 바꾸어 말하면 비난처럼 들리지 않는 거고요.
네.
나는 당신이 집에 일찍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바빠도 나한테 관심을 가져줄래요?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면 요청이 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수인 자매님처럼 이렇게 표현하면 상대방은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그럼 어떻게 반응할까요?
생각해볼게. 아, 생각해보니까 요즘 내가 좀 늦게 들어왔네. 이렇게 반응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잘해 주셨어요. 요청할 때는 수인 자매님이 말한 것처럼 부드럽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좋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부부가 모두 바깥 일을 하지만 집안 일을 전혀 하지 않은 나그네로 인해서 이혼 위기에 놓인 40대 부부의 사례이다. 아내가 말했다.
우리 집 나그네는 내가 집안 청소를 하고 있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텔레비만 봅니다. 아기가 울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나는 바깥 일과 집안 일로 뼈가 빠지게 일했는데 나그네는 너무 무심해요. 이혼하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그리고 아내가 나그네에게 집안일을 함께 나누하자고 요청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신 지금 보는 텔레비 다 보고 나면 방바닥 걸레질 좀 해줄래요? 라거나 지금 집안일이 너무 쌓여있어서 그런데 당신이 설거지를 해주면 수월할 것 같아요. 라고 요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청할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은요. 나그네가 절대 하기 싫어하는 집안일 말고요. 비교적 저항이 덜한 일을 골라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부드럽게 요청하면 더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자매님의 아버님들은 집안일을 잘 하시는 편이셨나요?
제 기억에 아버지는 가족 아직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도 않았을 뿐더러
네.
권위적이고자 하는 강한 집념으로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네.
집안일에 아예 신경을 쓰지도 않았고요.
네.
당신이 못하는 일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위임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어머님 이혼 안 하셨나요?
예, 안 했습니다.
아, 예. 참고 많이 견디면서 그 세월을 지나오셨네요.
네.
네. 수인자매님이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아버지는 예, 굉장히 권위적이시면서 예, 표현대로 말씀드릴게요. 손 하나 까딱 하지 않는 다 시켜먹고 부려먹는
네. 네.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네.
하지만 엄마는 이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어머님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해요. 소리자매님 아버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희 아버지는 되게 꼼꼼하시고 좀 그런 편인데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집안일 되게 밥도 잘하시고 청소도 잘하시고 네, 잘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굉장히 상반된 예, 아버지 모습이죠.
네.
네, 자 그럼 시간이 조금 흘렀어요. 수인자매님. 지금은 좀 어떠신가요?
지금도 여전히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세월이 수없이 지났음에도
네.
여실히 직접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주여, 주님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은 쉽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 주님이 하시면 단번에 변하죠. 하지만 인간적인 노력은 쉽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수인자매님도 그런 아버님을 뵈면서 네. 남편의 상이나 아버지의 상이 어떻게 그려지시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아버지 같은 사람은 안 만나야겠다.
아, 예.
각오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아버지와 같은 분. 네. 예, 많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 수인자매님의 고백 속에 있습니다. 수리자매님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잘 도와주고 계시나요? 어떠신가요?
지금은 돌아가셔서, 네.
예. 그러시군요. 그러면, 아버지, 역할을 지금은 우리 자매님이 하고 해드리고 계시나요, 어머님께?
네.
예, 그러시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가족입니다. 예, 여러 가지의, 마음에 들지 않고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이 많을지라도 그것을 품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족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상대가 자신의 요청을 들어줬을 때 고맙다라는 표현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니라 나 전달법으로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나는 당신이 청소기를 돌려주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이렇게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요청한 것을 상대가 조금이라도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고맙다는 표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렁 자신이 생각한 기준에 못 미친다라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고마움의 표현을 반드시 하라고 하시니까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으로 들립니다.
네, 맞습니다. 학습된 무기력감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수인자매님 이 말이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그네가 아내의 욕구에 맞춰 집안일을 도와주어도 아내의 반응은 아니, 뭐 아직까지 겨우 이거밖에 안 했어? 라고 말하거나 이거 제대로 한 거 맞아? 와 같이 부정적이면 나그네의 마음은 상하게 됩니다.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 하고 하면 제대로 못했다고 비난받으니 나그네 입장에서는 안 해도 야단 맞고 해도 야단 맞으니 그지 하면 뭐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안 하는 것이 습관으로 굳어진 모습을 학습된 무기력감이라고 말하는 것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수인자매님이 설명을 아주 잘 해주셨어요. 이런 학습된 무기력감은요, 부모인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이 보았을 때 이것도 예, 자녀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이가 공부를 안 하면 부모는 야단을 치겠죠. 그런데 공부를 해서 70점을 받으면 부모인 입장에서 이거밖에 못했어? 조금 더 노력하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해? 라고 꼬집습니다. 자, 이런 경험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수인 사위님 웃는 거 보니까. 자, 이럴 때 우리 아이들에게도 학습된 무기력감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공부를 해도 야단 맞고 안 해도 야단을 맞는 셈이니 안 하고 야단 맞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부를 안 하던 아이가 공부를 하려고 책상 앞에 앉아 있기만 해도 아이에게 칭찬을 하면 그 아이는 자신이 좀 더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시험을 보다 잘 봤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50점 맞던 아이가 공부를 해서 70점을 맞았다고 한다면 부모는 아이에게 지난번엔 50점 맞았는데 이번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뿐이 70점으로 성적이 올랐구나. 정말 잘했네.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그 아이는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상대에게 구체적으로 부드럽게 요청하고 상대방이 그 요청을 들어준 후에는 꼭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집안일을 전혀 도와주지 않아서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아내가 청소를 해준 나그네에게 고맙다라고 말하자 나그네는 청소하는 김에 애들 방도 해야겠다. 또 할 일 없어? 라고 오히려 도와줄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나그네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청소 안 하러 시작했는데 제대로 반응하니까 부부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양보, 타협, 대화 등은 많은 문제들이 전부 풀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방어 대신에 인정하라입니다. 지적이나 비난을 받으면 우리는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비난을 하고 또 방어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방어 대신에 인정을 하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지적을 받거나 비난을 받았을 때 그래, 다 내 잘못이야 이렇게 말하면 인정의 모습인가요? 이러면 정말 괜찮은 건지 저는 약간 헷갈립니다.
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이유는요, 아마도 진정으로 인정하는 게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모습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으니 내 마음대로 해라 하면서 담을 쌓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자매님 읽어주세요.
나그네가 빨래를 해놓지 않아서 입을 옷이 없다고 비난하는 경우에 지난주에 옷을 전부 빨았는데 그 사이에 빨아놓은 옷을 다 입은 줄 몰랐어. 미안해. 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모습은 인정하는 것 같지만 변명으로 들릴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화를 더 돋굴 수 있다. 진정으로 인정하는 모습은 미안해, 이번 주에는 빨래를 하나도 못했네 라고 말하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분적으로 약간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번에는 그 일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니 좀 더 진정성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반드시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진정성은요, 정말 인정할 만한 일에 대해서 조금만 인정하면 관계의 독이 되지 않고요, 그 관계를 풀어주는 해독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일상에서 우리 생각해 볼까요? 정말 놀라운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멸 대신에 호감과 존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경멸이야말로 부정적인 표현의 대표적인 나쁜 모습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관계에 있어서 경멸의 표현 대신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나 존중의 표현을 하면 관계를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호감과 존중의 표현을 할 때는요, 말뿐만이 아니라 억양이나 표정 등에도 굉장히 주의를 요합니다. 집안의 분위기나 가족, 부부, 부모의 관계에서도요. 호감과 존중의 표현을 자주 하면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부모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대표적인 경멸의 말을 호감과 존중의 말로 바꾸는 훈련을 지금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인 자매님이 경멸의 말을, 그 다음 소리 자매님이 호감과 존중의 말로 바꾸어서 우리 표현해 보겠습니다.
어쭈?
정말 잘했어.
이 새대가리야.
난 순진하고 거지식한 사람이 좋더라.
어이, 뚱보 아줌마.
너무 마른 사람보다 난 푸근해서 좋아.
지나가는 개가 없겠다.
당신의 웃음 감각은 정말로 특별해.
너나 잘하세요.
충고해줘서 고마워.
넌 그냥 그렇게 살아라.
우리 같이 좀 더 잘해보자.
네, 감사합니다. 야, 어떠신가요? 어이, 뚱보 아줌마! 이렇게 부르면, 예, 자존심이 좀 상하겠죠. 그 대신 나는 마른 사람보다 푸근해서 좋아 하면은 굉장히 호감과 존중의 표현으로 들리지 않으신가요? 네. 호감과 존중의 표현은요, 이 외에도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호감과 존중은요,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로 전해지는 것은요, 몇 퍼센트밖에 안 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7%밖에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그럼 나머지 93%는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해도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볼게요. 상처가 없으면 꼬집어도 아프지 않지만 상처가 있으면 그 부위를 어루만져도 아야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게 되죠.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어렸을 때 그 말과 관련해서 상처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또는 속거나 이용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해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호감과 존중의 표현은요, 진정성이 느껴질 수 있도록 상대방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은요, 담쌓기에 관한 것입니다. 사례를 먼저 듣고 나누어 볼게요. 우리 수인 자매님 읽어주세요.
한 할아버지가 우리 마누라는 날 싫어해. 맨날 밖으로 싸돌아 다니기만 한다니까. 하면서 불평을 입에 달고 산다. 그런 말을 듣던 손자가 할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자꾸만 그렇게 할머니에 대해 불평하는 말을 하니까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잖아요. 하고 반응을 하자 할아버지는 아, 이 녀석도 나를 가르치려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불같이 화를 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손자의 반응을 들은 할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할아버지는 매우 속상하고 섭섭할 것 같아요.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할머니가 자신을 싫어하고 무시하니까 손자도 자신을 싫어하고 무시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그럼 손자가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할머니가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할아버지가 속상하셨겠네요. 이렇게 말하면 할아버지는 마음을 열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거나 손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반응에 따라서 할아버지의 반응이 또 달라지죠. 자, 담쌓기는요.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반응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일지라도요. 자신에게 열린 마음으로 부드럽게 대화를 시도하는 사람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행복한 부부관계를 찾으려면 부부싸움에서 비난, 방어, 경멸, 그리고 담쌓기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비난 대신에 부드럽게 요청하고 방어 대신에 인정하며 경멸 대신에 호감과 존중을 표현해야 합니다. 담쌓기 대신에 먼저 대화를 하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례는요. 우리들이 일상에서 아무 생각 없이 비난, 방어, 경멸 그리고 담쌓기를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잘 들어보시면 자신의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소리자매님 읽어주세요.
일요일에 나그네가 잠을 자고 있다. 그러자 아내가 나그네를 깨우며 비난의 말투로 말했다.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 쉬는 날이면 항상 잠만 자?
그러자 나그네가 말했다.
잠 좀 자자. 평일에 일 많이 했잖아. 좀 쉬고 싶어서 자는 거야.
처음에는 이렇게 나그네가 약간의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돌아누웠다. 그랬더니 아내가 또다시 비난했다.
당신은 항상 아이들한테 거짓말만 하는 아빠잖아. 아이들이 아빠랑 놀고 싶어서 아빠가 집에 있는 날만 손까봐 기다리는데 아빠라는 사람 잠만 자고 있잖아.
그러자 나그네가 벌떡 일어나 방어적으로 소리쳤다.
그러는 당신은 도대체 뭘 했는데?
나그네는 아내의 비난이 계속되자 아내를 향해 경멸의 말을 쏟아냈다.
야야, 이 정도면 벅에 겨운 줄 알아.
아내는 더욱더 화가 났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나요? 어떠신가요? 일상적인 부부싸움의 모습이 보이시는지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화 속에서도 이런 비난, 방어, 경멸, 그리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모습들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리자매님이 읽어주세요.
결혼한 지 20년 된 부부의 이야기다. 이 부부는 술 때문에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며 각방을 쓴 지 1년이 넘었다. 이 부부의 대화의 모습을 보면 비난, 방어, 경멸, 담쌓기의 연속임을 볼 수 있다.
나그네는 술을 먹고 거의 새벽 1시, 2시가 돼서 집에 온다. 그러면 아내가 나그네를 향해 비난의 말을 쏟아낸다.
또 술 처먹고 들어왔어? 아이고, 지겨워.
그러자 나그네는 아내의 말을 못 들은 척 담쌓기를 하고 화장실로 들어간다. 나그네가 세수를 하고 나오자 아내의 본격적인 비난이 쏟아졌다.
도대체 당신 어떻게 된 사람이야? 그렇게 술 좀 적게 마시라고 말했는데 맨날 마시고 돌아다녀. 오늘은 또 누구하고 마셨어? 지금이 몇 시인 줄 알아?
그러자 담쌓기를 하던 나그네는 방어를 하기 시작했다.
아, 좀 그만 좀 해. 내가 내 돈으로 친구들과 술 좀 마셨다. 어쩔래?
그러자 아내는 경멸의 말을 쏟아냈다.
그 꼴 같지 않은 친구들과 하나같이 할 일이 없으니까 당신 같은 사람을 불러내서 술이나 마시자고 하겠지.
화가 난 나그네도 아내의 말을 받아치며 방어와 경멸의 말을 쏟아냈다.
당신은 친구도 없잖아. 내가 술 마신다고 돈을 안 벌어오길 했어? 다른 여자를 만나기라도 했어? 친구들과 술도 못 마시게 하는 당신 같은 여자하고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어디서 잔소리야?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부부의 모습을 보면 술로 시작된 말다툼이 서로의 다른 부분까지 끌고 와서 비난, 방어, 경멸이라는 말싸움으로 번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이면에는요, 사실 당사자에게는 아주 괴롭고 힘든 그리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가 각자의 어린 시절에 대한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준비되어 합니다. 그래야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고요. 그리고 애틋한 마음과 궁유함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중한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건강한 부부, 행복한 관계는요. 자녀들에게 부부와 가족이라는 중요한 역할의 모범을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부모인 우리의 행동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수순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은미 자매님과 지수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네. 먼저 우리 찬양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전에 찬송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찬양을 부름으로써 묵상의 목적이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나의 영혼이 잠잠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이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이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아멘.
네,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늘 주님만 바라보며 요동치 아니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은미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들으실 때 오늘 말씀의 주제나 내용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바울은 유대인의 모함으로 한 약 2년 정도 가이사랴 도시라는 감옥에 갇혀요. 이곳에서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게 돼요.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는 엄청난 거리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 생활도 힘들었지만 이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여정도 더더욱 힘들었어요.
로마까지 배를 타고 갈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네, 있었던 일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 아드리아 바다라는 곳에서 이제 큰 광풍을 만나거든요. 그때 배가 파선을 합니다. 가까스로 바울은 이 헤엄을 쳐서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는데 이처럼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렇군요.
바울은 로마에 도착을 하고 나서 아직 죄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이 아니라 셋집에 살았습니다.
셋집이요? 그러니까 세를 주어 얻은 집에서 살았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로마 군사의 감시하에 세를 주어 얻은 셋집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이 사도행전 28장 20절에 나와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네, 여기서 셋집이라고 하죠.
네, 그러면 감옥이 아니라 집에 머물렀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바울은 자신을 지키는 로마 군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바울이 청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바울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빌레몬서에 나오는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를 만나게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나게 된 건가요?
네,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번에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가 도망쳐서 어디로 갔다고 했죠?
맞아요. 로마였어요.
네, 맞습니다. 도망친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도망친 노예가 직업을 얻고 먹고 살기에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아, 그러면 오네시모는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네, 결국 이제 오네시모는 도망자 생활을 청산하고 자신의 주인 빌레몬에게 가기를 원했는데 그냥 가면은 분명히 도망쳤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형벌이 있게 돼요. 그래서 오네시모는 생각하게 되죠. 아, 빌레몬과 자신의 주인 빌레몬과 친하게 지냈던 바울이 생각이 나서 바울을 찾아와 빌레몬이 자신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아, 그렇게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나게 된 거였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런 오네시모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오네시모는 복음을 믿고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단지 복음을 믿고 회심한 그리스도인을 넘어서서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동역자로 성장을 해요. 24절입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대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네,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바울의 동역자가 누구누구냐면
네, 먼저는 누가입니다.
네, 맞아요. 누가예요. 여러분, 누가 하면 뭐가 생각이 나나요?
누가복음이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 누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 또 말씀을 보니 마가도 바울의 동역자로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을 쓴 저자가 바로 이 마가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 바울의 동역자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었네요.
네, 그것은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도 누가와 마가와 같은 바울의 동역자로 성장했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인 오네시모에 대해서 12절에 나의 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란 바울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는 심장처럼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정서적인 표현이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너는 내 심장이야 라고 말해본 적이 있나요?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쑥스럽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바울은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갇혔고 또 로마까지 오는 이 여정 속에서 수많은 고초들을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 바울에게 있어서 어네시모는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매우 유익했고 정서적으로도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었던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가 바울과 함께 사역할 동역자로서 너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네시모와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는 빌레몬의 동의와 허락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 빌레몬의 동의와 허락이 필요했나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다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죠.
네, 종은 그 당시에 주인의 소유였고요. 더군다나 오네시모는 로마로 도망칠 때 빌레몬의 집에 있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고 도망쳤기 때문에 빌레몬의 동의와 허락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빌레몬의 동의와 허락이 필요한 거였네요.
맞아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바울의 동역자로 받아주라고 오네시모에게 명령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빌레몬이 해야 할 마땅한 일로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8절입니다.
내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도 있으나.
네. 여러분, 바울이 누구인가요?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권위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 용서해라. 오네시모는 나의 동역자다. 충분히 명령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명령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나요?
네. 14절.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다시 말해서 바울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빌레몬의 동의와 허락으로 이 모든 일이 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의와 허락이었냐면 14절에 그 뒤에는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네, 다시 말해서 자의로 혹은 자원함으로 되기를 원했어요.
자원함으로 되는 뜻은 무엇인가요?
네, 자원함이라는 뜻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시키거나 어떤 압박에 의해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을 얘기해요. 즉,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수고와 헌신, 순종은 다른 어떤 강요나 압박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두 분은 주님을 향한 우리 여러분의 수고나 헌신과 순종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혹시 해본 적 있나요? 있을까요?
저는 이제 마음에 어려운 일이나 이제 또 받아들이기 힘든 일을 좀 겪었을 때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일게요. 네. 이렇게 하고 그 마음을 그냥 받아들였던
받아들였구나.
네. 그런 적이 있죠.
그래서 기꺼이 그거를 이제 받아들였군요.
네,
그거는 이제 주님이 우리 지수자매님에게 주시는 어떤 특별한 말씀과 음성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게 또 가능한 일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네. 좋습니다. 우리 은미자매님은요?
저는 교회에 가면 여러 가지 섬겨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기꺼이 하는 것 같아요.
기꺼이.
어떤 걸 바라지 않고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왜 그렇게 기꺼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예쁨 받기 위해서라는 마음도 있는데요.
네.
제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나 은혜나 어떤
사랑이나
그런
은혜가
게
있어서
너무 많아서
맞아.
제가 그걸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는 없고 그걸 다른 그런 교회나 그런 집단 안에서 다시 돌려드리는 사람들에게 를 위해서 섬기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전달하고 싶은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은혜와 감동이 있을 때 우리가 기꺼이 주님 앞에 하고자 하는 마음이
네, 있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참고로 우리 방송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하고 계시죠?
그럼요.
네, 맞습니다.
네. 질문 하나 할까 하는데 여러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쉬울까요?
아무래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힘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훨씬 힘든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마음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의 특징이에요. 어떤 압박이나 이렇게 강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네, 여기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잖아요, 그죠?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사역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내가 마음으로 기꺼이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런 것이 성령의 역사지, 다른 사람의 강요나 압박이나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이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목사님, 네. 우리가 주님께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 핵심 질문인데요. 구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라고 합니다. 무엇이라고요? 바로
사랑이요.
사랑입니다.
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힘, 수고와 노력, 재정까지 기꺼이 드리려는 마음이 있으려면
네.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는 것이네요.
맞아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혹시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이렇게 좀 여러분의 영적인 여정 속에서 좀 내가 주님을 이렇게 진하게 만나고 은혜를 경험한 적이 언제였을까요? 우리 두 분은.
네, 저는 이제 여기 남조선에 금방 와가지고
네.
대학교 가기 전 그 잠깐 공부했던 학교에서 이제 그 같이 막 여기 말로는 이제 캠프라고 하는데, 네, 이제 뭐라고 하면 좋을까? 약간 그러니까 원족 같은 서풍 같은데
그런
네, 그런 거를 가가지고 이제 기도 시간에 이제 막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근데 막 그 제 마음이
기도실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다 같이 이제 막 이렇게 불도 좀 꾸고 이제 막 기도를 엄청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마음이 막 이렇게 슬퍼지면서 이제 눈물이 막 엄청 나는 거예요. 네, 그때 이제 막 누군가가 제 마음을 이렇게 막 안아주는 것 같고,
안아주는 것 같고.
따뜻하고 제 그동안에 막 서러움과 슬픔이 막 내 복받치면서 막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제가 그럴 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진하게 경험하고
진하게
하나님이 저의 한테 오셔서 마음을 만져주신 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네요. 네. 그, 나누는 것만으로도 이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아, 네. 우리 지수자매님이 그때 주님을 만난 그런 경험이. 네. 우리 은미자매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이곳에 와서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을 갖게 된 지 얼마 안 됐던 시기에 제 개인적인 일로 정말 간절하게 제가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네, 응답해 주셔가지고 진짜 그때 정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네.
역사하시고 그런 은혜를 받은 후부터 제가 믿음 생활을 더 잘하게 됐죠.
아, 더 잘하게 됐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을 향한 주님을 진하게 만나고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때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과 순정이 힘들었어요, 쉬웠어요?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제 눈에 하나님이 착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네, 안아주신 게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순간에 또 좀 한참 그 시일로부터 이제 지나고 나면
네. 네,
또 뭔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해서
그 순간에
순간에는
그때는
막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네, 하나님 계시는구나. 네,
하나님 계시는구나.
네, 존재하십니다. 이러면서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랬어요.
네, 은미 자매님은
네, 저는 그
응답을 받았어.
네, 그 후부터
너무 감사하지.
쭉 이거는 사실 쭉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제 질문은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때는
계속해서 뭐 어떻게 했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아, 그때 그 순간에는 너무 뭐든지 순정이든
뭐든지 뭐든지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예,
노력이든 수고든 뭐든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은혜와 임재와 또 관계,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과 수고와 헌신이 사실 쉬워지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우리 생활의 지속적인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주님을 위해 기꺼이 순종하고 수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식이에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을 색칠해 보시고 그 단어와 구절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이 어떤지를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나눔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이 있었을까요?
네,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 시키거나 압박해서 하는 일은 그렇게 명령하기는 많이 쉬워서 다들 그런 방식을 택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리거나 이제 그 사람의 동해를 구하고 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고 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좀 깨닫게 됐고요. 또 그게 좀 더 어려운 방법이라 할지라도
네. 어려운 방법이라 할지라도
네, 그렇게
당장은
네, 이게 빌레몬처럼 네, 명령할 수도 있었지만 네. 그렇게 하는 방식이 정말 너무 네, 참돼 보였어요.
아, 네, 맞습니다. 네. 혹시 삶에 한번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제 주변에 이제 뭐 있는 친구나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사소하게라도 이제 뭔가를 잘못했을 때 아, 너희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네. 뭐 나에게 이렇게 말해 뭐 이렇게보다는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게끔 네, 제가 이제 좀 더 그렇게 유도하는 행동을 좀 한다든지 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은미 사모님은.
네, 네, 저도 비슷한데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해서 이제 사랑인데 사랑으로 아마 다가가면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앞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걸 연습해 하고 싶어요.
혹시 그렇게 연습하고 싶은 사람이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나는 사람?
있죠. 친구.
아, 있구나.
네. 더 가까운 사이여서 더 어해도 더 많고요.
맞아요.
더 뭐랄까 서운한 것도 더 많아요.
그럴 때가 있죠.
네. 그래서 그때 서운해하지 말고 좀 이해를 하고 더 사랑으로 다가가는 연습을 또 할게요. 네. 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높아시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만약에 공부하는 수험생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지만 공부하겠다고 하면 평생 공부 못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생기지 않으면 난 안 하겠어.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돼요. 아, 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지, 하나님과 친밀한지,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 정확한 반응입니다. 높아심에서 말씀드렸어요. 네, 오늘 묵상을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위해 기꺼이 순종하고 수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전 주님의 사랑을 매일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 어떤 압박이나 강요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기꺼이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는 북에 계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는 성도들 되십시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영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